이사야서 51장 7절에서 16절까지 조금 길지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예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은 깊은 물 발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를 위함이니라. 아멘.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하신 분들이 계셔서 미리 양해를 구할 것은 저희들이 주일날 설교를 이사야서를 가지고 지난 몇 년 동안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51장이 됐는데 한 팬데믹을 빼고 한 5년이 됐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 목표는 내년에 마치려고 하는데 아직도 16장을 더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지런히 가야 하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는 것은 앞에 부분에 있었던 것을 설명을 다 다시 못 드린다는 점을 먼저 양해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51장으로 우리가 들어왔어요. 우리 지난주에는 성탄주일이어서 다른 설교를 했지만 그 전주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50장까지는 쭉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그때 이제 해방되어서 오는 그 옛날 그러니까 앞으로 이어질 일을 상상하면서 예언을 해 주셨다면 51장에 들어와서는 현실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예루살렘의 현실로 돌아와서 너희들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거기서 고생을 무진장하게 될 텐데 너희들이 풀려나기 전에 이 모습이 이럴 거야 라는 이야기를 이제 51장에서 쭉 해주고 있는 거예요. 51장에 들어오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거기서 힘든 일을 당할 텐데 그런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을 구속해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51장 우리 한글 성경에 가보면 1절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의 작은 제목이 뭐라고 붙여져 있는가 하면 위로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여져 있어요. 하나님이 위로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물론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거거든요. 설령 그 자기들의 죄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가 건져줄게, 내가 너희들 구원해 줄게, 이 말이 위로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은 구원을 보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이사야가 백성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정신 좀 차려라. 마치 부모가 정말 말 지긋지긋하게 안 듣고 말만 안 듣는 게 아니라 나가서 그냥 사고란 사고는 다 치고 있는 자녀들에게 야 이놈아 그러면서 간곡한 마음으로 마치 토해내는 심정으로 부모가 잔소리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사야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간절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막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라 살려주고 싶어서 도와주고 싶어서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고 싶어서 이사야가 간절하게 외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선지자의 간절한 외침이라고 했습니다. 먼저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걱정하지 마, 너 살아날 거야, 너 다시 회복할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고 뭐 있다가 없어지고 하는 그런 밀당하듯이 하는 임시적인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이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선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그리고 난 다음에 너희는 내게 듣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다들 저만 이제 쳐다보시니까 성경이 이제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데, 죄송하지만 7절을 좀 펴주실래요? 예, 예, 7절. 예, 목사, 예, 7절 앞에 자막이 있어요. 앞에 자막이 있어요.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히브리 원문 성경에 가면 너희는 나를 들어라, listen to me 라고 하는 단어가 맨 앞에 나와요. 맨 앞에 나오면서, 그러니까 번역의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면 너희는 나를 들으라라고 명령을 한 다음에 그 들어야 되는 대상을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의를 아는 사람, 율법이 있는 백성들. 즉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사야가 간절히 외치는 거예요. 내 말 좀 들어라. Listen to me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예언하는 거거든요.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꾸짖기도 하고 위로의 말씀을 동시에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오늘 7절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 있는 이 이야기는 너희는 나에게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listen to me 라고 하는 그 명제가 16절까지 있는 내용을 끌고 가고 있어요. 마치 토잉카가 차를 끌고 토잉해 가듯이 앞에 나의 말을 들어라가 바로 엔진과 같은 거예요. 기차로 이야기하면 기관차예요. 수많은 뭐 100개 이상 되는 그 기차를 끌고는 가지만 앞에 있는 기관차가 끌고 가듯이 내 말을 들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잘 해당되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이따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끔 우리 곁길로 간다, 진짜 잘 간다. 곁길로 가잖아요. 곁길로 갈 때 하나님이 이놈아 그러고서 야단치는 거예요. 내 말 좀 들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도 됩니까? 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한테 너무나 잘 맞는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대상을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의를 알고 율법이 마음에 있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알잖아요. 최소한 알잖아요. 성경이 66권이라는 거 알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정도 알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아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더 잘 들어야 되겠죠. 근데 율법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 자녀들을 한번 보세요. 자녀들이 엄마 아빠 안 보이는 데서 나쁜 짓 할까요? 잘할까요? 안 보이는 데서 나쁜 짓도 잘하잖아요. 그렇죠? 사고도 잘 치잖아요. 그런데 이거 하면 엄마한테 야단 맞는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면서도 해요. 다 그 모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요. 아는데도 오늘도 저지르려고 뭐지 잘못할 것 좀 없나 하고 찾으러 돌아다니는 사람 같아요. 꼭 그렇게 우리 사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은 솔직하게 우리들의 마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솔직히 있잖아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자꾸 옆길로 가고 있는 거죠. 너무나 똑같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내다보는 거거든요. 70년 후에 돌아올 것을 보는 게 아니라 그때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지금 우리들의 생활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자꾸 곁길로 갈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사는 삶의 환경이 아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내 뜻대로 안 돼요. 직장에서 많이 부닥쳐요. 사업을 하는데 안 돼요. 불경기예요. 모든 것이 안 되고 있어요. 몸은 몸대로 아프고 내가 원치도 않는 세포가 막 자라나더니 의사는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암이래요.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그런 일들이 막 생기는 거. 아, 제가 암이 있다는 게 아니고 막 그런 이야기가 막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이사야가 호소하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호소하듯이 이야기를 하는데 7절에 있는 말씀 앞에 있으니까 계속해서 너희는 내게 듣고 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아라. 여기서 그들은 누군가 하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학대하고 있었던 바벨론 사람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참 힘든 일을 많이 당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어저께 혹시 한국 뉴스 보신 분 계십니까? 어저께 한국 뉴스에서 무엇이 나왔는가 하면 인도에서 있었던 일인데 인도는 어느 나라예요? 힌두교잖아요. 힌두교인데 핸드폰을 파는 가게입니다. 갑자기 인도 청년들이 막 떼거지로 들어와가지고 수십 명이 들어와서 이 주인을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게 CCTV에 잡혔어요. 왜 맞았는 줄 아십니까? 이 주인이 들어오는 손님들, 나가는 손님들한테 인사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했다고. 들어와갖고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아무리 힌두교가 국가의 종교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일들이 바벨론에서는 없었겠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비방이라고 하는 말로 두 번 반복하고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원어로 가면 조금은 달라요. 첫 번째 비방은 여기서 비방은 어떤 건가 하면 회방이라는 뜻이에요. 회방과 비방이에요. 회방과 비방이라고 하는 말, taunt and dismay라고 하는 영어로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회방과 비방인데 회방이라는 게 뭐예요? 막 참소하고 막 책망하는 거예요. 비방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막 조롱하는 거예요. 회방은 무엇인가 하면 그냥 공식적으로 그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법정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참소하는 거예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막 욕지거리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가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의의를 아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데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그런 회방거리나 그런 비방거리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열하기 시작한다면 정말 엄청난 많은 시간을 우리가 할애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될 거냐면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다. 그 사람들이 너희들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비방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 그들이 옷이 마치 좀 먹어가듯이 자기들이 멸망해 가는 거 모를 정도로 그런데 망해갈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격려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너 때린 녀석 있지?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너 때린 녀석 있지? 근데 참어. 근데 하나님이 걔 어떻게든지 꼭 벌을 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는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가 하면 이 바벨론에서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 지금 위로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내 말 잘 들어라 그러면서 위로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들을 도와주고 너희들을 구원할 자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너 도와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칼빈이 이 부분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구원은 하나님 안에 있다. 그 구원으로 하나님은 그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보존하시고자 하신다. 의도 하나님 안에 있다. 공의가 하나님 안에 있다. 따라서 그는 그것을 우리의 방패와 보존을 위해서 나타내시고자 하신다. 라고 요한 칼빈이 그랬어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조롱하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온갖 비방을 많이 받습니다. 물론 교회가 잘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잘못하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십니까?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잘못하면 하나님이 야단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반드시 야단치실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게 조롱받을 대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혹은 한국 사람들이 국적이 있잖아요. 그 자기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해외에 나가 있는 모든 국적자들이 미국 시민권자들이 한국을 여권 가지고 있는 한국의 국민들이 다 나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100명이 나가 있다면 100명이 모두가 다 좋은 모습으로 살면 좋은데 아, 가끔 가다가 한두 명씩 그냥 꼭 이상한 거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 한두 명의 미국 시민권자가 이상한 짓을 했으면 미국을 미국이 욕먹어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만 욕먹으면 됩니까? 그 사람만 욕먹으면 되잖아요. 우리 한국이 한국 사람이 나가서 잘못했기 때문에 한국 전체가 욕을 먹는다면 우리 자존심 상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욕을 먹지 아니하도록 여러분은 바르게 사셔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가 욕을 먹는다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다. 교회는 하나님 손에 있다. 성도는 하나님 손에 있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잠깐만요, 하나님. 이러면서 하나님께 마치 불평을 하듯이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이야기인데 9절 먼저 보세요.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그러면서 깨소서라고 하는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하잖아요. 앞에 먼저 깨소서 깨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wake up 그러면서 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가서는 뭐라고, 그러니까 세 번째 가서는 뭐라고 그런가 하면, 아, 옛날에는 그렇게 하셨는데 왜 지금은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 흔들어 오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흔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제기하는 거예요. 약간의 불평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팔이여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가끔씩 구약 성경을 보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9절 끝에 있는 말씀 보면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여기서 라합은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기생 라합이 아닙니다. 여기 라합은 그 기생 라합이 아니라 이것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었던 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신을 찌르시니 애굽의 신을 무찌르시니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 한글 성경에 라합이라고 하는 데 보면 거기에 조그맣게 표시되어 있고 그 풋노트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악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악어의 신이 아닐까 악어가 신의 대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어쨌든 그런 그 애굽 땅에 있었던 우상들을 다 무찌르셨던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왜 지금은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믿음을 가지면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항의를 하는 게 아니라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오래 걸렸거든요. 학대받고 있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너무 지긋지긋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의문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우리한테 너무너무 똑같은 거예요. 우리하고. 이 백성들이 뭐라고 불평을 하고 있는가 하면 아니 하나님 능력이시잖아요. 여호와의 팔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팔! 그리고 출애굽할 때 애굽 땅에서 건져 주셨을 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 말은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기다려도 아무런 일이 해결이 안 되니까 너무나도 힘들어서 아 뭐 불평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게 하나님을 그냥 멱살 잡고 싸우자고 덤비는 것 같은 거예요. 혹시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믿는다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다 그러면 아 믿으면 돼. 아 이 얘기 했잖아요 우리들. 근데 막상 내가 힘든 거예요. 막상 내가 힘드니까 아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래 공필아 너 조금만 있으면 괜찮을 거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고 스스로 위안을 해주기는 했는데 이게 너무 길게 가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뭐 이런 복음성가 미국 복음성가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Why me, Lord? 왜 나예요? 왜 나한테 이러는 거예요? 라고 항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 믿는다면 내 앞에 있는 그 장애물이 아무리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깊은 계곡이라 할지라도 넘어갈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죠. 믿는다니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발걸음 내 디뎌야지요. 요단강을 막으셨던 하나님 아니십니까? 요단강을 막으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서 건너갔잖아요. 그 믿잖아요 우리가. 근데 내 앞에 있는 어려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나가야죠. 나가니까 문이 열리더라 이거예요. 나가니까 무너지더라예요. 나가지 않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순종을 반드시 동반합니다. 믿음은 머리의 믿음이 아니라 믿음은 순종을 동반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런 불평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니까 하나님이 대답을 해 주세요. 이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12절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라.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that I am 이라고 하는 말. 나는 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즉 그 능력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불평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대답해 주고 있는데 첫째는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꾸짖으시면서 대답하세요. 그래서 꾸지람이 먼저 거기에 담겨져 있거든요. 12절 말씀 나는 나다라고 하면서 너는 어떤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의문형으로 지금 꾸짖고 있는 거예요. 의문형으로 지금 꾸짖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이 꾸짖고 끝나기 위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 40장 1절 우리가 참 많이 읽었던 말씀인데요.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랬어요. 그 위로의 하나님이 위로를 기본으로 해서 꾸짖는 거예요. 근데 꾸짖을 때 의문형으로 반문하는 거예요 지금. 반문하는 말은 쉽게 정리하면 이거예요.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요. 앞에 있어요. 너 도대체 왜 그러냐? What is wrong with you? 우리 이 정도는 이민생활 하시는 분 쓰죠. What's wrong with you? 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도대체 너 뭐가 문제인데? 너 왜 그러니? 라고 하는데 거기 세 가지가 담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너 왜 두려워하느냐?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세요. 뭐가 무서운데? 라는 거죠. Why are you worried? 라고 해요. 왜 두려워하느냐? 라고 하는 것은 야, 걔네들 어차피 옷에 좀 먹듯이 죽을 거야. 근데 뭐가 그렇게 두려운데? 걔네는 어차피 망할 거야 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칼빈이 여기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두려움이 일어날 때 그들은 두려워하고 혼란에 빠지며 보호하신 하나님의 능력보다는 공격하는 죽을 인간의 능력에 훨씬 더 그 원인을 돌린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면서 살아요? 하나님을 바라봐요. 십자가를 바라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바라봐요. 부활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의 시선은 어디가 있는가 하면 옆에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섭죠. 옆을 보니까 무섭잖아요. 하늘을 보면 안 무서운데 자꾸 옆에 보는 거예요. 즉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왜 잊어버렸냐? 왜 잊어버렸어? 뭘 잊어버렸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뭘 잊어버렸어요? 13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냐. 야 하나님이 온 우주만물 창조하셨어. 너 안 되매. 율법을 가슴에 품고 산대매. 하나님의 공의를 안 되매. 근데 왜 날 잊어버렸니? 아빠가 이제 처음 사업하고 있는 아들에게 돈이 조금 모자라니까 걱정하지 마. 너 해서 돈 필요하면 아빠가 도와줄게. 아, 그런 아빠 있으면 참 좋겠어요.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계속 걱정을 하는 거예요. 뭘 하려고 그러는데도 자신이 없어요. 아빠가 하도 답답하니까 뭐라 그러냐. 아빠가 한 말 잊어버렸어? 아빠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다 있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가 한다니까? 일단 진행해.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럼 진행하면 되잖아요. 지금 하나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잊어버렸냐? 누구를? 나를. 나를 왜 잊어버렸냐 그래요. 근데 세 번째 하나가 더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왜 두려워하느냐라는 말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두렵다라고 하는 이 세 번째 단어는 앞에 있는 두렵다라고 하는 단어하고 조금 달라요. 앞에 있었던 두렵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굳이 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단어니까 worry라고 하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worry 하느냐, 걱정하느냐 하고요. 이 밑에 있는 세 번째 거는 scared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좋아요. 그러니까 왜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첫 번째 거 worry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으로 근심하는 거예요.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래서 마치 우울증 걸려 있듯이 공황장애 같듯이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는 거고요. scare이라고 하는 말은 육신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뭐 번개가 번쩍 치고 천둥이 쳐도 그러면 깜짝이야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러는 거 막 무서워서 다리가 덜덜덜덜덜덜 떨리는 거. 그런 것을 scare이라고 굳이 나눠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몸의 반응인 거죠. 물론 이 두 단어는 같이 섞여서 반복해서 따로따로 또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권력이 너무 무서우니까 내 눈앞에 있는 것이 모습이 너무 무서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는 바벨론의 압제가 너무나도 힘드니까 야 너 일로 와봐. 그 한마디에 그냥 이 노예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서 벌벌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뭘 두려워해? 뭘 두려워해? 라고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 모습이 비록 이 모양이지만 제가 이래봬도 간땡이 하나는 큰 게 있거든요. 어디가 큰 줄 아십니까? 저는 세상의 권력보다 세상의 능력보다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이 저에게 돈으로 접근하고 무엇으로 접근한다 할지라도 저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습니다. 이래봬도.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다 그럴 줄로 믿습니다. 아니 오늘부터 그리고 새해에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겁을 주는 협박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을 해주세요. 대답을 해주세요. 약속이에요. 꾸지람만 해주시고 질문만 하신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약속을 하시는데 14절 말씀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죽지도 아니하고 영원토록 내가 보장해 줄 거야. 내가 영원토록 보장해 줄 거야. 그런데 이 번역이 앞에 자막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더 좋아요. 그리고 그가 구덩이에서 죽지 않을 것이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해 줄, 구출해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이거는 약속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약속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도록 확인해 주세요. 어떤 확인을 해 주는가 하면 관계를 확인해 주세요.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관계를 확인해 주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서 아들이 아빠가 얘기하기를 너 사업 시작하면 아빠가 얼마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집을 담보를 제표사라도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들이 그 일을 한다면 아빠를 믿어야 안 믿어요? 이것도 문제긴 하지만 대출을 받는다니까 이것도 문제긴 하지만 아빠를 믿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 때문에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가 나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의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니라라고 하면서 다시 반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세요? 너는 16절 밑에 너는 내 백성이라. 아, 같은 말 아니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그 말이나 너는 내 백성이야?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네 아버지야 이 말하고 아들을 향해서 네가 내 아들이야 이게 같은 말 아니에요? 같은 말을 왜 반복해서 해요? 관계를 확인하신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는 것, 이 말씀을 자신 있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새해에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약속을 해드리는 것보다 뭐 어떤 날은 졸면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기도를. 저도 사람이라 새벽 기도하다가 졸면 그냥 코 골고 잘 때도 있어요. 솔직하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은 약속한 걸 변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고 계십니다. 구약학자 중에 조셉 알렉산더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오래전 분이세요. 이분이 이런 말을 썼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 혹은 경륜은 완전히 새로워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의 정체성은 변하거나 깨지지 않는다. 어저께 A라고 하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내일은 B라고 하는 방법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어요.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역사하셨지만 나에게는 또 다른 모습으로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바뀌지 않는 것 하나, 우리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 말씀 믿으시고 2026년도가 힘찬 새해, 열정적인 새해, 행복한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